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긴급회의 일정은 5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웹사이트에는 아직 공식 일정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반드시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현재로선 1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미 있는 조치를 도출하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나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들을 위험하게 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해 3자,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확인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화통화 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발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도 별도 전화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일본은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핵과 미 군사력을 활용하는 등 일본 방어를 위한 확장 억지력 제공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기여를 강조했다고 일본 방위상이 전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3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실질적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CIA 국장은 이날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신호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실질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자가 푸틴이 핵공갈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핵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해 관련 징후를 예의주시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책 결정자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각국 통화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3일 연례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과도한 긴축 정책은 일부 국가들의 침체와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에 의존해 불황을 초래하지 않고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은 경솔한 도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각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높은 수준의 민간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 신흥국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잠재적 부채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레베카 그린스펜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 행동 방향이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며 기업에 대한 횡재세와 생필품 투기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는 양자역학 분야에서 성과를 낸 물리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4일 75세 프랑스인 알랭 아스페, 77세 미국인 존 클라우저, 80세 오스트리아인 안톤 차일링거 등 3인을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아원자 입자 및 입자 집단을 이루는 현대물리학 분야로 수상자 모두 양자 얽힘 현상을 실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승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국 정부가 이는 중대 도발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또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미한일 최고위급 협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킬로미터,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 속도는 음속의 17배인 마하 17로 탐지됐습니다. 미한정보당국은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일본은 이 미사일이 도호쿠 지역 북단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RBM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 각도인 30도에서 45도 사이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화성 12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말과 2017년 5월 그리고 9월에 화성 12형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017년 5월엔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가 각각 800km, 700km 수준이었고 2017년 9월엔 3,700km를 날아가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지난 1월 화성 12형 고각 발사 때 검수 사격이라고 밝혔다며 이번엔 실전 수준의 시험 발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화성 12를 발사하면서 검수사격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검수사격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각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먼 사거리를 날아갔으니 거의 그 실전 테스트에 가까운 발사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최대 사거리와 재진입체 성능을 검증하려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IR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를 하고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미한 양자 그리고 미한일 3자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한일 안보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9번째입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쏜 미사일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에 국한된 기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IRBM 발사가 기록한 비행거리 4,500km는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북한에서 직접 때리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는 3,400여km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최근 연합훈련 등을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불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위협 차원에서 한반도에 그 전개되는 전략자산 안에 상당 부분이 배치되어 있는 괌 기지를 뭐 염두에 두고 이걸 쏜 거죠.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의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주요 거점을 전술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핵심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일본, 괌까지인데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북한이 IR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높임으로써 전략 도발로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한 미한 해상연합훈련이나 미한일 대잠수함 훈련이 모두 끝났는데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핵무력 강화의 의도의 한 측면은 자신들이 유리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핵실험까지 고려할 타임이 왔죠. 이제는 이제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미한일이 최고위급에서 강력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이 행동은 역내 불안을 초래하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안전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 저녁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통화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적절하고 단호한 공동대응과 국제대응에 대해 협의했고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과 유엔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3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일본 영토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본 국민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제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역내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고 강조했으며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도 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과 일본 고위 당국자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북한의 무모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미사일 발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확고한 노력을 강화할 뿐이라며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미국과 일본이 최고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각으로 4일 저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적절한 공동행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존 아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3일 기시다 총리와 만났으며 이후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야마자키 고지 자위대 통합 망료장을 만나 철통 같은 미일 동맹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이메뉴엘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 정부 관리들과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이러한 일련의 협의들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과 일본이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반박권을 사용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키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3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국제평화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나라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Russia has deliberately chosen a path of war and destruction in contravention.
젠키스 차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밝힌 의도와 달리 전쟁과 파괴의 길을 선택했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또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약 한 달 동안 핵과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날 유럽연합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북한의 올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와 영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타당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Mr. Chair, the DPR case unlawful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this year threaten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이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선언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속적인 행동과 관련된 보도와 더불어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단계를 밟기 위해 모든 관련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U urges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scussions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build a basis for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또 북한은 핵무기와 기타 모든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스쿠그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We strongly underline that the actions taken by the DPRK cannot confer the status of nuclear weapon state.
유럽연합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의거해 북한이 취한 행동에 핵 보유국 지위나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철저히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마틴 빌 헤르만 유엔 주재 덴마크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리엄 오헤리 리히텐슈타인 부대사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와 중국의 해명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회의가 소집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우회적으로 이들 두 나라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발언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한 적도 수용한 적도 없다며 이는 우리 공화국을 무장 해제시키고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never recognized and will never accep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그 세력의 증가로 인해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서기관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원한다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한국 내 군사시설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국장은 3일 VOA에 북한이 최근 일주일 새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 I do think is important is usually when you see a nighttime test, and I think this is true of North Korea's short-range missiles, these are no longer tests.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밤에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밤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 이는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미사일을 사용할 군 부대들의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해당 단거리 미사일들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사들은 미사일 실험이라기보다는 군사훈련이나 연습으로 봐야 한다고 루이스 국장은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 53분경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오후 6시 10분에서 20분 사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했습니다. 이어 29일에는 오후 8시 이후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1일에는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3분 사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개발 단계를 지나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re not testing anything. These ar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hat have long been used, and so they can employ them day or night, and it really doesn't matter.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그들이 어떤 성능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탄도미사일들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이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은 매우 많은 실험을 거쳤으며 북한도 실전 배치를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launch in September either were or probably were KN-23s. They've tested 19 times since the first tests in 2019. So it's a, even by Western standards, it's a very well tested.
KN-23은 지난 2017년 첫 실험 이후 올해 9월 실험이 재개될 때까지 벌써 19번 실험이 실시됐으며 이 정도면 서방 기준에서도 충분한 실험을 거친 미사일 체계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철도 기동식 KN-23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상도로 이동식 KN-23 미사일도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KN-23이 실전 배치됐고 신뢰할 만한 체계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다만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실전에 배치된 군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미사일 개량을 위한 연구 개발 목적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이스칸데르형 KN-23과 에이테큼스형 KN-24 미사일들을 개발하면서 훨씬 정교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동 능력이 있는 미사일들은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들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 밀집 지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내 미군과 한국군 시설을 타격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specially given the fact that a lot of these missiles can't reach Japan, it does seem that they've shifted to really focusing on peninsula war scenario.
윌리엄스 부국장은 특히 북한이 최근 실험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이 많은 경우 일본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긴 듯하다며 미군과 한국군 시설들, 공군 기지들을 타격해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intend for these to have a, you know, a very serious conventional warfighting purpose. And unless you can sort of reliably hit what you're shooting at.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들이 매우 뛰어난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목표하고 있다며 이때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인근에서 훈련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욱 대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really upset with the U.S. We have gone and done our ulti-freedom shield exercises.
베넷 연구원은 울지 자유의 방패 등 다양한 미한 연합훈련, 항공모함 전개, 미한 정상의 동맹관계 확인 등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위력을 과시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면서 항공과 해상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국제해사기구는 올해 말 북한에 대한 의무 감사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대변인실은 3일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아이카오 이사회는 최근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이카오는 지난 6월 3일 성명을 통해 아이카오 이사회가 제226차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에 계속 심각한 안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카오 대변인실은 또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으로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했느냐고 묻자 노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카오 이사회는 이런 잠재적 위험 활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절차, 관련 아이카오 표준 권장 관행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6개 아이카오 회원국의 외교대표로 구성된 아이카오 이사회가 아이카오 사무국은 북한과의 모든 직간접적 기술 활동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아이카오 사무국이 관련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4년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는 국제항공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항공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3일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이전 관련 계획을 통보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그 같은 통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행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는 IMO가 아니라 일상적인 항행 경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북한의 사전 통보 의무 미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IMO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각 회원국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안전위원회 회의가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고 IMO 이사회가 다음 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리는데 회원국들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이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해 해상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한 IMO 차원의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IMO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북한은 올해 말에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에는 징벌적인 제재가 없지만 감사 절차에는 시정 조치 계획서 발부가 포함될 수 있다며 감사 결과는 피감 국가가 결정하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달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올해 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VOA에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자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권 차원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관련 재원을 빼돌려 핵무기 개발에 충당하는 것은 주민 권리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주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16억 달러로 추산된 핵 개발 비용과 관련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지도부의 재원 전용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재원을 식량, 의약품, 교육, 기타 기본적인 사회복지 사업으로부터 핵무기로 전용하는 건 북한 인민의 권리 전체에 대한 공격이란 지적입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은 말 그대로 독재 정권 보호를 위해 북한을 군사화시킨 김씨 일가의 권력에 대한 갈망 때문에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주민을 위한 기본적 필요에서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하는 건 범죄라면서 국제 안보 우려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권의 근거에 국제적인 공동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은 지난주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북한 정권의 핵개발 비용 추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핵개발비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신 의원은 이 금액을 북한의 주곡으로 환산하면 쌀은 141만 톤에서 205만 톤, 옥수수는 282만 톤에서 41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북한의 몇 년치 식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자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비용도 많은 양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국제 무기시장 시세로 모델에 따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가량 하는데 지난달 국제 곡물 시장에서 태국과 베트남산 쌀이 톤당 평균 446달러임을 감안하면 미사일 한 발에 수천 톤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유엔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장거리 초계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작전 계획을 확인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3일 VOA에 캐나다 왕립해군의 밴쿠버함이 9월 20일부터 2개월간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V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밴쿠버함이 동북아시아에 두 달간 머무는 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CP-140 오로라 장거리 초계기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계기 파견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네온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캐나다와 파트너 국가들이 방해 없이 유엔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의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일본이 협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캐나다가 이달 초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일본 근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금지사항인 북한 선적 선박과의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 캐나다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활용해 이번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8번째라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VOA에 2023년까지 정기적으로 군함, 항공기와 인력을 배치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며 이러한 활동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8월 북한 남포에서 발견된 제3국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출항지가 한국 부산이어서 주목됐던 선박인데 중국계 회사가 관리하던 선박을 어떻게 북한이 소유하게 됐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남포에서 경성 3호라는 이름의 화물선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서 확인된 이 화물선은 기존 북한 선박 목록에 없던 신규 선박입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경성 3호는 지난달 20일과 27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북한 남포와 송림항 인근에서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BOA가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등 기본 정보와 대조한 결과 경성 3호는 지난 8월 북한 남포에 제3국 깃발을 달고 도착했던 안니호와 동일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BOA는 태평양 섬나라 니우의 선적에 안니호가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온 터라 제3국 선박이 남포에 입항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니우의 선적의 안니호가 북한 선적의 경성 3호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중량 톤수 2,997톤의 경성 3호는 2009년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으로 이후 중국 선적의 롱강 1호로 운항되다가 올해 4월 니우의 깃발을 달면서 이름을 안니호로 변경했습니다. 유엔의 선박 등록 자료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등은 이 선박이 안니호로 이름을 바꾼 시점부터 마셜 제도에 등록된 우저우 쉬핑이 새로운 소유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저우가 중국의 도시명인 것으로 볼 때 중국계 회사의 소유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중국 선박이던 롱강 1호는 올해 4월 우저우 쉬핑 소유의 안니호가 됐다가 지난 5개월 사이 북한 선적의 경성 3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북한이 우저우 쉬핑으로부터 안니호를 구매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이 회사가 북한의 위장 회사였거나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니호의 마지막 출항지가 한국 부산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 등에 따르면 안니호는 6월 25일 오후 2시께 부산항에 입항한 뒤 약 3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출항했습니다. 당시 안니호는 다음 목적지, 즉 차항지를 OC, 즉 공해상을 의미하는 해상구역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다른 곳에 들른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지난 8월 북한 남포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이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BOA는 2021년 7월까지 타이완 소유였던 화물선 더블 해피니스 1호가 올해 3월 북한 선적의 SF 블룸호로 다시 태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부양 2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선박은 2021년 7월을 전후해 홍콩 소재 신호 에버 트레저사에 매각됐으며 선명과 선적을 몇 차례 변경한 끝에 북한 소유가 됐습니다. 또 한때 한국 소유였던 만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이 2019년과 2020년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한국의 리홍호는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지유한호는 불법 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써니 시더호였고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그 밖에도 BOA는 지난 3월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미상의 뉴콘크호도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29일 타이완의 화물선의 소유권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최근 BOA의 보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재 회피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조사 내용은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건 흥미로운 선박이며 이 선박의 책임 있는 과거 소유와 관리 구조는 전문가 패널의 큰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소유권 전환 과정은 물론 구매 혹은 소유권 변경에 관여한 주체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데 있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며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 또한 북한과 연계된 브로커들에게 무심코 선박을 팔지 않도록 선박 판매자들을 도울 여러 권고사안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방산업체와 미디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해킹 활동을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해킹을 위해 유명 인터넷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 IT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징크가 유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미국 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비즈니스 전문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 위협방지방어센터는 최근 발표한 징크가 오픈소스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위협정보센터가 올해 6월부터 미국과 영국, 인도, 러시아에 소재한 미디어, 방위 우주산업, IT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겨냥한 사이버 활동을 탐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착된 기술, 기반시설, 도구, 연관 계정 등으로 미뤄볼 때 관련 활동이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징크의 소행이라는 점에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미국 재무부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연계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징크는 올해 6월부터 구직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통해 표적 사문 업체 직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관심사에 맞춰 접근을 시도했는데 주로 유명 기업들이 모집하는 자리에 지원을 독려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들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뒤 유명 메신저 프로그램인 왓츠앱을 통한 소통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심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달했습니다. 징크는 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표적의 컴퓨터에 진입해 주요 정보를 탈취하고 통신망을 파괴하는 등 해킹 활동을 벌였습니다.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인기가 많은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오픈소스 코드에 스파이 활동, 데이터 탈취, 금전적 공격, 네트워크 마비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 코드를 심어 전송하는 수법입니다. 보고서는 징크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6월부터 수많은 조직을 성공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크 해커들이 악용하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들은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 걸친 개인과 조직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에도 보고서를 통해 징크가 공공사업체와 일반 기업, 민간 연구기관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등을 공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7도에서 15도, 양덕 8에서 12도, 신의주 3에서 15도, 구성 4에서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이 끼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3도, 강계 영하 1도에서 13도, 희천 4도에서 1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주의 기온은 8도에서 17도, 개성 12도에서 18도, 사리원 7도에서 16도, 신계 10도에서 16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비가 오겠습니다. 원산은 10도에서 14도, 장전 11에서 15도, 평강 8에서 14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함흥 8에서 14도, 장진 영하 2도에서 7도, 청진 4에서 13도, 김책 6에서 13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김형권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삼지연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3m로 이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 역시 1에서 4m로 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1에서 3m, 서해 먼바다 1.5에서 3.5m로 이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승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 한 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유행병, 기후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전 세계와 서반구의 식량 가격이 오른 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반구의 많은 사람들은 한 세대만의 가장 높은 식량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방국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서 인도적 식량 안보,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3억 3,1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사람들의 규모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두 배인 9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5세 미만 어린이의 50%가 영양실조의 징후를 보이는 등 어린이 영양실조율도 심각합니다. 온두라스에서는 2021년 말, 2020년 가을 이 지역을 강타한 두 개의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인해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식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개방적인 무역, 비료 부족 완화, 식량 생산 지원, 투자 등 국제 금융기구와 협력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이 지역이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나서야 할 기회이자 책무입니다. 미국은 수출을 위한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비료 생산과 수송량을 늘리며 기술과 정보 교류를 통해 농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서반구 전역의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3억 3,100만 달러 지원 외에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호 활동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전체의 재난 대비와 대응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 국제개발처 파트너들을 통해 IT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은 물론 물과 위생, 보호 서비스, 보건 문제를 계속 중시할 것입니다. 또 국제개발처를 통해 중미 지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긴급 식량과 주민 보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반드시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긴급회의 일정은 5일로 알려졌으나 안보리 웹사이트에는 아직 공식 일정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나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들을 위험하게 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해 3자,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확인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화통화 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발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도 별도 전화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일본은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핵과 미 군사력을 활용하는 등 일본 방어를 위한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기여를 강조했다고 일본 방위상이 전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및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3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실질적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CIA 국장은 이날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신호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실질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회자가 푸틴이 핵공갈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핵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해 관련 징후를 예의주시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책 결정자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각국 통화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3일 연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과도한 긴축 정책은 일부 국가들의 침체와 경제 불안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에 의존해 불황을 초래하지 않고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은 경솔한 도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각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높은 수준의 민간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 신흥국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잠재적 부채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레베카 그린스펜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현재 행동 방향이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며 기업에 대한 횡재세와 생필품 투기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는 양자역학 분야에서 성과를 낸 물리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4일 75세 프랑스인 알랭 아스페, 77세 미국인 존 클라우저, 80세의 오스트리아인 안톤 차일링거 등 3인을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아원자 입자 및 입자 집단을 이루는 현대물리학 분야로 수상자 모두 양자 얽힘 현상을 실험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근본적 심화 연구를 가능케 했으며 실용적 신기술을 위한 길을 특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B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